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이 말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혼자 잘 산다고 안녕하신 겁니까? 바로 옆집에는 사람이 죽어서 몇 달째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고급 빌라에서 우리 가족들만 잘 산다고 그게 안녕한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태가 자기가 안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고 좌우 옆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유행했던 적이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운동도 제법 하고 관리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 몸이 안녕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딱 가보면은 뭐 간이 안 좋다, 혈관에 문제 있다, 뭐 콜레스테롤이 이렇고 저렇고 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도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인데 언젠가 그 건강수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젊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혈압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자꾸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를 빤히 보더니만 늙어서 그렇죠. 기분이 뭐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늙고 있구나. 여태껏 내가 늙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의사의 말이 맞는 말이죠. 또 전에 제 나이 50이 될 때에 다른 의사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50 됐으니까 중년이 아닙니다. 3분의 2는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때 그 닥터도 저에게 아주 진솔한 말을 했었지만은 그 당시 저에게는 썩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린 아이에게도 How old are you? Old 이렇게 묻잖아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소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안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냥저냥 살면서 그냥 괜찮은 줄로 여기고 그러하거니 하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날이 됐는데 금년 2018년도 1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죠. 야곱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 이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잠시 도시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간강당하고 연이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대단한 복수를 하고 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34장 30절에 보면은 일이 있음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는데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야곱이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 그 보복이 두려우니까 온 가족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서 급하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나오는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에 아들 자식을 하나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라헬이 아주 극심한 산고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아마 난산인 것 같습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을 겁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낳는 과정 중에 뭔가 잘못돼서 지금 산후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라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라헬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그러니까 갓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그 뜻을 풀이하면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도 이 야곱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베냐민 이름을 풀이한다고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이 정의로운 아들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이에서도 신생아 아이 그 이름 문제로 부부가 의견을 서로 달리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네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레아, 라헬, 하갈, 빌라 이들이 이 야곱의 네 아내들인데 이 네 아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젊은 층에 속했던 빌라와 또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소위 장남이죠. 르벤이 통정하는 이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 야곱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알려진 이삭도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나이가 이 180이 되니까 결국 이 땅을 하직하게 된다.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보았던 말씀의 앞편 뒤편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복받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러한 얘기보다는 병들고 늙어졌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사랑의 쌍곡선도 생기고 애도 태어났지만은 또 누군가는 죽더라 이러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네 글자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만 한 분이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다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건 어떤 한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그보다는 다른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한 분이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생사화복. 아마 그분은 신명기를 많이 봤던 분인가 봐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그리고 복도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리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세기 말씀에다가 생사화복이라고 네 글자로 그저 줄이는 것은 조금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네자로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인생을 말할 때 라이프란 말을 씁니다. 이 라이프란 말은 생명에서 의원이 된 그 단어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논을 하지만은 이 동양에서는 이 인생을 조금 더 깊이 관조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죽음 그리고 죽음과 이 살아있음 그 사이에 있는 늙어감과 또 여러 가지 이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이 질병들 어려운 일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생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참 잘 관조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로병사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생로병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생로병사 이야기와 우리가 말하는 이 생로병사의 이야기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명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 생, 살아있다, 살아있음. 먼저 이 살아있음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생명의 기원부터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생물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기원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생명의 기원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이 창조론 내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진화론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진화론은요 우연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저 어쩌다 보니까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원도 없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구조로 사는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강자의 이 독식구조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생명의 기원을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잘 살고 또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살아도 되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이 갑질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갑질하는 그게 뭐의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성경에는 약하냐 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냐 안 쓰시냐는 이러한 문제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오늘 누구의 생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런 바른 시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잘나도 잘날 수 없고 내가 비록 못나도 좌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구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원 문제는 조금 내려놓고요. 우리가 이 생명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생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젊음을 떠올리고 아주 새록새록 찬란한 청춘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욕망의 전쟁터였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욕망이 집합적 욕망으로 바뀌고 집합적 욕망이 국가나 민족의 욕망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다른 민족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해서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경쟁으로 어떤 때는 발전으로 이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학자의 얘기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은 참 뛰어나고 훌륭한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욕구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뭐 간단히 수면욕이다, 무슨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먹지 못한다 혹은 잠을 못 잔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족,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성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과 욕구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욕망과 관련된 성경 구절 그러면 여러분 딱하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생각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절제되지 않은 이 과도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죄를 만들어서 이 죄가 사망이 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절제되지 않은 이 욕망은 나도 파괴하지만 남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은 결국 누군가의 전쟁 속에서 사망만이 있는 그런 망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의 에너지와 같은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욕망을 다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욕망을 실현하는 그 위에 다른 단어를 이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라 그리고 성숙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욕구를 그냥 단순히 사용했습니까? 바람직하게 사용했습니까? 탐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성장해야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25세 전후를 통해서 성장 단계가 멈추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많은 요소들은 25세, 30세 무슨 연령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 60이 넘었어도 예수 믿는 지 30년이 됐어도 그 언행 심사가 10대, 20대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성장치 않고 성숙되지 않고 정퇴된 그런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뿐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우리 주변에 보고 있지 않아요. 특히 관계 성장 말이죠. 뭐 친구 없다 말하기도 하고 아우 내 주변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그것은 내가 그어놓은 한계 속에서 외부 세상과 단절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 외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저 날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폐쇄적이고 좁은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의 그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얼마나 경건해 보였습니까? 그러나 자기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성장하지 않고 답보적인 그저 거기에서 단절되고 거기에서 그냥 꼭하니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 다르면 오늘 또 달라야 합니다. 금년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의 은행 심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보다는 오늘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지점이나 어떤 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 몸이야 시간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또 다른 모든 이 요소들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성장을 위해서 있고 그 성장은 단순히 내 욕망 실현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뛰어드는 그 순간 우리의 성장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생명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생기를 르하크,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육체적으로만 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존재가 살아있는 영, 소위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셨습니까? 두 번째 단어로 로, 늙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왜 늙는 것 같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의 이 노화 현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노화 현상이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뭐 자외선 때문이다, 세포 안에 무슨 자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생체의 전기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마치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사람도 낡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답이나 명제도 사람에게 왜 노화 현상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노화 현상은 죄의 결과라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한번 혼나봐라 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치 자식에게 매를 들어서 혼내지만은 그 자식의 성장을 위해서 매를 드는 옛날의 아버지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장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현상에 대해서 잠언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 얻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지 능력도 또 떨어지는 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성숙되고 그 고명한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아름답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은 그분의 신체적인 노화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씀. 영화의 면류관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해서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롭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간 만큼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을 자기의 어떤 소유하는 지식 정도로만 생각해. 자기 경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발견하는 노화 현상이 뭡니까? 그 경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젊음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나이 들어가는 건 무슨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혜를 배운 겁니다.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참 봉사할 줄도 알고 그 사람들을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노화는 결코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요 면류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기십시오. 만약 내가 자꾸 청춘이 그리워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숙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느낌, 더 아름다운 생각,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죠. 청춘과 기력은 쇠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에 나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나는 결코 젊은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화를 여러분들은 즐기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생로병,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병드는 현상이 있을까요? 질병은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이 라헬이 아이를 가졌어요. 실제로 이 라헬은요, 사실 이 가정의 아내가 되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기 언니이기도 하고 야곱의 첫째 부인이기도 한 레아는 그야말로 정말 글자 그대로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억지로 하나 낳은 것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이제 또 하나 더 낳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제 가진 아이가 지금 태중에 있는 베냐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자기에게 아주 굉장한 기쁨이 될 터인데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쁜 듯 하지만은 그 안에 남모르는 고통도 다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자신만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고통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고통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심지어는 아주 낙심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욥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그랬잖아요. 가족 잃어버리고 질병이 오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좌절했어요, 한마디로. 게다가 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말이지. 아주 낙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 나중에 그 욥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마지막의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통합적인 결론이 뭡니까? 이러이러한 이 여러 가지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이 변모되어지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이 행복의 기초를 무병장수라고 얘기도 하지요. 뭐 아프지 않는 거, 고통 없이 오래오래 사는 거 행복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 원합니다. 여러분, 한센스 병을 아십니까?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스 병, 뭐 우리가 나병이라고 말하는 그 질환, 얼마나 무섭느냐고 하면은요, 저는 깊은 그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옆에서 한동안 저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뭐 아파서 있었던 건 아니고 병원 원목으로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나병, 이 한센스병이 얼마나 무서우느냐고 하면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뭐 대개 감염이 되고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제가 저 부산 용호동 끝자락에 이 소록도처럼 이 한센스병을 앓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농사 지으면서 거주하는 그런 그 거기에 교회와 병원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거기 병원과 교회에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홈이 가지고 밭을 가꾸고 농사를 하는데 대개가 일을 할 때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장갑을 끼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다 헤어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뭐 속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뼈가 보이고 뼈가 긁히고 깎이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도 그저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손이 다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해질녘에 병원에 온 걸 보면은요, 그 끼고 있는 장갑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견딜 만한 고통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도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 다 견딜 수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그 고통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자, 권능자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이거 우리가 반문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절대자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자의 권능을 발견한 그 순간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편안한 때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몇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자리에 두시는 그때에 그때 발견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그래서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아주 절대자의 권능 속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말이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이 고통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뚫려있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올 때는 광명천지로 나오잖아요. 거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는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고통은 결국 슬픔이 아니라 의로움, 정의로운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리를 이어가는 다음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뭐 내가 고통당하는데 뭐 다음 세대, 다음 순간 내 자식 잘 되면 뭐하냐? 그 다음에 잘 되면 뭐하냐? 내가 잘 돼야지. 만약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 진화론에 습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 미랄이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이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내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을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고통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 죽음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얘기 말씀해 보면 죽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금년도에 제 주변에 장례를 치루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셨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과학이 발달했고 온갖 종류의 미신과 종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어떤 이론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없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과학의 힘을 빌려서 외부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으로까지 불림받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두 사람 말씀드릴 테인데 첫째 공자님 한번 말씀. 공자는 유교의 시조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신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 그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스승님, 공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문도, 아침에 도를 통하면 그런 말이죠. 여기 말하는 이 도는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는 물론이고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모든 그 문제들을 통틀어서 다 깨달아 아는 그 상태, 이것을 우리가 말 잘 하잖아요. 도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통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문 도면, 아침에 도를 통했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공자 왈, 석사라도 저녁에 죽어도 가의라. 그 의미가 있다. 괜찮다. 아침에 죽음 문제까지 할 정도로 도통하고 저녁에 죽으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공자는 죽음의 문제를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공자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석가모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찾아간 것처럼 비슷하게 제자가 찾아와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석가모니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석가모니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생의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여기 석가모니나 바로 이 공자 이 두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뛰어난 학자들이고 종교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문제는 단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는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연속되어지는 어떤 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영생이 허락되어져야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일상 하루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상 하루와 비교하면 전혀 무슨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욕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승화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생로병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삶의 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은 홀로 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새해 2019년도에는 결코 잊지 말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지나면서 새해도 이제 며칠 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